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또 일주일의 시작을 복된 날로 우리에게 주시니 그 은혜가 큽니다.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일주일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을 생각할 때는 닥터 루키 마치 사도 바울의 퍼스널 그 세크레터리처럼 쭉 따라다니는 귀한 주이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첫 번 책을 쓴 게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썼는데 자기 앞에 여러 사람이 시도를 하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리포트를 만들어 놓아서 그 다큐멘트를 자기가 참고로 해서 썼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분이 chronologically 좀 시기에 맞춰서 쓰셨다는 게 맞는데 중간에 그러니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다. 뭐 히브리 말로 메시아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 베드로 너가 그 머릿속에 깨닫고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줬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 여정이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걸렸다고 봐요. 그때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많은 패러볼, 이 비유들을 이야기를 하셔요. 중간중간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 누가복음 거의 뭐 9장에서 16장까지 쭉 가면은 그 6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을 두 번을 방문하시는 게 나온단 말이죠.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그다음 베타니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타니로. 여러분 베타니는 예루살렘에서 1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예, 예루살렘의 노스 쪽에 산을 넘으면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올리브. 예, 그 감람산 기슭에 왼쪽에는 예루살렘 있고 오른쪽에 베타니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북동쪽으로 쭉 올라서 요르단 강까지 다시 몇십 마일을 가면은 체리코가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타니까지 왔다가 다시 북동쪽으로 다시 올라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고개 반복이 됐지만 결국 예루살렘 맨 마지막에 도착하는 그 여정이 한 6개월에서 5개월 사이인데 그때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그 끝부분의 비유가 오늘 우리가 지금 들여다볼 15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시크릿을 만들어서 베일을 두어버렸다. 그러니 택한 백성 중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chosen one, 택한 사람은 알게 되어 있는 그게 이 패러블의 더블 폴드에 한쪽은 모르게 하는 데 뜻이 있고 한쪽은 밝혀주는 게 뜻이 있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면 너무 베이그하잖아요. 너무 브라드하니까 그 비유들을 들어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주요 그 컴포넌트를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제가 생각하는 1번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 그분의 언약 백성들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주의시들이 얼마나 인터넷하게 친밀하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나 그 사람 알아 할 때 어느 정도 안다는 뜻이 궁금하죠? 결혼한 부부라도 뭐 결혼 생활을 몇십 년 했다더라도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안다는데 어느 정도 아는지 그거는 감이 안 잡혀요. 뭐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언약 백성은 얼마나 친밀하게 알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revealed, 계시한 것만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아시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다음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죄짓기 전에 아담이겠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렀던 아브람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 위에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이녹과 같은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아,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야만 허락해준 만큼만 알게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만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잘 아신단 말이죠. 제가 맨 밑에 그 2번 맨 밑에 써놓은 요한복음 14장 9절이 있어요. 우리 본문 읽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9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이건 필립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예, 시계 방향으로 읽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나 본 사람 아버지를 보았어. 사람 중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예. 그러니 일본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아시는 유일한 사람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영원토록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가장 자세히 알고 계신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돼요.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더욱 따라 나갔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리빌드 해주신 만큼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리빌드 해주셨느냐? 자신의 삶 속에서도 나타내셨지만 말씀 속에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비유들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이게 3절 표현에 의한다면은 원문에서는 singular third form이거든요. 그 말은 3인칭 단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비유 하나를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세 개가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 세 개의 스토리를 묶어서 하나의 비유를 하셨으니까 이거는 의미는 하나다는 거예요. 메인 팀은 하나인데 세 가지 이야기로서 조명을 해서 뜻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 혹은 은화를 잃어버린 가정집 여인의 비유 그리고 아들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 그래서는 예수님 말을 곡해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15장 전체가 사도 룩은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이 비유에서 세 가지 컴포넌트로 세 가지 스토리를 주어서 하나님 전체를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다 하면은 올바른 이해가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그로 썼기 때문에 그리그에게 싱글러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세 개의 비유라고 우리가 우리 생각 프로젝트에서는 안 돼요. 하나의 비유인데 그 비유의 뜻을 밝혀주시려 세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전체 하나의 메인 팀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15장 1절에서 32절까지 자 시계 방향으로 계속 한 사람이 1절씩 읽어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누가는 요 세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음악에 크리센도가 있고 마지막에 가서 폴테를 땅 때리듯이 세 가지 스토리 중에 세 번째가 가장 임팩이 큰 거예요. 그러니 다클룩은 또 제일 길게 또 여러 가지 엘리멘트를 잘 섞어서 설명을 했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이 어떠할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를 알았을까? 첫 번째로 청중이 누구였냐 했더니 이게 15장 시작에 누구였어요? 율법사들과 혹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은 너희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왜? 너희 심보가 벌써 죄인들은 사람이 아니야 하고 차별하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애들이야 하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에 의해서 알아듣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너희들이 들으라고 들려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들어도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세 가지 스토리가 이제 나눠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2번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된 three stories가 making one parable,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셨다. 15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this parable이다. 3인칭 단수를 썼어요. 이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요? 한번 봅시다. 비유로 말씀하신 배경은 이러하다. 유대교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였어요. 뭐라고 크리티사이즈 했느냐? 레바이가 된다. 레바이란 뭡니까? 율법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메스터란 뜻입니다. 레바이란 말은 메스터란 뜻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에 레바이가 몇 명 있었다고요? 기억납니까? 이쯤에는 이미 세례요한은 돌아가셨단 말이죠. 세례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제루살렘에 세 명이 있었죠. 예, 힐렐, 샴마이, 샴마이의 손자인 가말리엘 그렇게 다섯 사람밖에 없었어요. 레바의 자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혹은 모세 오경을 그대로 외워서 전달해주는 서기관과 율법사와 다르게 자기가 스스로 인터프리트,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건 nationally recognized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주로 one-on-one으로 어포인트를 받아요. 즉 12살부터 30살까지 레바이 스쿨에 들어가서 수제자가 되면은 레바이가 졸업할 때쯤 되면 너는 나의 석세서다고 물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루살렘의 레바이 스쿨에 석세서가 없이 나이 드신 신마이하고 헬레라고 그 손자 가말리엘 세 사람밖에 없었다. 그런데 갤릴리에서 고등학교 출신은 예수님이 인정받아서 레바이로 돼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제루살렘 출신은 인정을 안 해줘요. 예수님을. 입으로는 레바이로 부르지. 왜? 모든 백성들을 레바이로 부르니까. 그래서 자기들 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기적도 행하고 모세 오경을 새로 인터프리트 하는 두 가지를 다 하시는 아주 유일한 분입니다. 레바이 중에서도. 예, 정통 유대교는 아직까지 레바이 진야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2200년 동안. 이게 BC 약 2세기부터 레바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 보니 예수님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예수님 인정은 안 한 거죠. 자기 족보에. 네. 근데 레바이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느냐? 15장 2절입니다. 죄인들을 환영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퀄 풀링이에요. 동등한 자격으로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인교회에 살아오신 분 계셔요? 아마 주로 백인교회에서 활동을 우리 한인들이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성가될 거예요. 아니면 관현악당이나 그때는 같이 인싸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인들을 차별하는데 어디에 나온 줄 압니까? 초대를 안 해.
저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 수고했습니다. 그게 뭐냐? 교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나눠져 있어요. 물론 원원원으로 아주 친한 가족이 있으면 자들끼리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성가대 전체에 초대한 데는 싹 빼버려요. 아주 웃깁니다. 예. 뭐 동생을 막론하고 식사하는 그런 교제가 이퀄 프림으로 내가 너 스테더스를 인정하고 너도 나를 인정하고 하는 이런 인너 서클과 같은 거란 말이죠. 제가 젊은 처자들이나 청년들에게 뭐를 주의하라 합니까? 데이트할 때 식사는 절대로 내서 안 된다. 그것처럼 인티밋한 것은 너하고 나하고 지금 약혼 직전이나 결혼 약속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엉뚱한 미국 문화를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했더라면 회개하고 다시 안 하면 돼요. 예. 제일 잘해줘야 뭐 런치 브레이크에 가서 커피나 마시나 티나 마시면 땡이에요. 그것도 아주 여자가 남자에게 잘해준 거예요. 예. 남자가 뭐 고잉아웃 하겠다고 덥석 무는 것은 You make yourself cheap. 자, 사실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지적을 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참된 사실이 그들에게는 가려져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여기 세 가지 이제 이야기입니다. 첫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는 선한 목자로서의 하나님. 둘째, 잃어버린 은화를 찾으려는 간절한 여인의 심정 가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여성으로도 표현이 되죠. 왜 대표적인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감람나를 키워서 이렇게 그 사춘기를 지나서 여자를 만들었더니 네가 딴 남자한테 눈을 돌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런 어머니의 심정도 있죠. 셋째, 두 아들을 잃어버린 자비로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예수님만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아버지를 올바로 계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늘에서 오신 아들 하나님만이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참되게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9절 필립과 사도들에게 말한 대로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러니 필립아 내가 너하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나를 너 보았지나 그럼 넌 아버지를 본 거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아니?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어. 그리고 예수를 안다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같은 거야. 이것도 진실입니다. 3번 첫 번째 이야기는 15장 3절에서 7절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목자가 들판에서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나머지를 두고 떠나서 마침내 양을 찾아서 기뻐하며 어깨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왜 기뻐하며 어깨 메고 돌아왔을까?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나머지 신약 서신들을 읽어서 우리 머릿속에 가진 것 점핑해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누가가 이걸 썼을 때는 이걸 들었을 때 청중들에게는 그러한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처럼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처럼 처음으로 듣는다고 해야 돼. 그 들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들었느냐. 아, 선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챙겼구나. 노노노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밝혔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양 100마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이 100마리나 있다니.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15장 1절에서 32절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적어도 세 번에서 우리가 네 번에 걸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3주에 한 번씩이니까 그건 두 달은 걸릴 거예요. 단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에이제세스라고 해요. 프로젝트에서 하나님 말씀의 본문을 곡해하고 잘못하는 자리를 안 들어가고 엑스트랙트를 해서 본문이 그 당시에 청중들의 신발을 신고 그들이 들었던 대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제가 벌써 말을 했어요. 양 100마리, 야, 그 사람 부자네. 이제 이렇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 다음, 기뻐서 어깨 메고 집으로 왔다. 목자에게 양들은 자기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재물이에요. 그러니 양 한 마리가 사라져. 한 마리에 우리가 만약에 요즘 한 마리에 한 3,000불 한다 합시다. 한 마리가 사라지면 3,000불이 날아가요. 금전적 돈으로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찾으러 가야죠. 그러니 죄인을 찾으러 다니는 선한 목자 그렇게 점핑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으니까 지금. 3,000불짜리 하나 없어졌어? 당연히 그럼 찾으러 가야죠.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의 귀를 끄는 거예요. 전부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유, 3,000불짜리 하나 날라갔네. 이거 찾아야지. 전부 다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 찾아서 데리고 집에 오면은 3,000불을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한 500불 써서 잔치하는 게 괜찮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이 잔치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배경을 알고 들어서 아, 선한 목자니까 말이지 잔치하고 이렇게 점핑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잃어버린 3,000불을 찾았으니까 6분의 1인 500불 써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예수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 이웃들 불러서 야, 내 3,000불 잃어버렸다 찾았어. 그러니 500불 내가 한턱 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신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것을 답게 기뻐하자. 그럼 친구들도 야, 너 3,000불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500불 써오는 거 괜찮네. 좋아. 이렇게 된 거죠. 이 페이지. 이렇게 해서 양을 이야기해서 머릿속에 사람들은 다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죠. 두 번째 이야기는 크레센트 하나 딱 올라가요. 택이 올라가요. 이젠 돈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15장 8절에서 10절은 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해줬다. 당연히 이분은 결혼한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돌로 지어진 집의 구조입니다. 어두컴컴한 실내에 제가 굵게 써놨죠. 등불을 밝히지 않고는 바닥을 자세히 볼 수도 없어요. 왜? 바살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망, 거무튀튀한 것으로 깔아놨는데 그게 돈 떨어지면 무슨 재주로 찾아요? 그 당시에 가정집의 구조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어느 하나 잃어버렸어? 그럼 듣는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아, 저 여자 큰일 났네. 남편이 돈을 갖다가 10 드라크마스. 한 드라크마가 하루 1당 200불이라 합시다. 2,000불을 맡겼단 말이에요. 한국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잖아요. 남편들이 다 월급봉도 아내한테 줬죠. 아내가 그 책임져요. 이분이 지금 12라크마니까 한 달에 3분의 열흘 동안 남편이 벌어놓은 돈을 맡겨놨는데 그거 하나 잃어버렸어요. 200불이 날라갔다고. 그 눈에 불을 켜고 찾아 안 되겠어요? 잘못하면은 현명하지 아니하는 여자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남편은 이 경상도만 쇠가 빠지게 이래가지고 마누라한테 다 갖다 바쳤는데 마누라가 집에서 놀면서 잃어버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듣는 거예요. 야, 저 드라크마 하나의 유로에서 야 남편이 하루 종일 쇠가 빠지게 일한 거 날라가 버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잘못하다가 또 손가락질 받는 이상한 여자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용감해서 옛날 제 군대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전혀 40년 동안 안 떠오르다가 주일날만 제가 이제 상병되고 병장 때만 주일날 저기 군인교회를 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군종 장교한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 몇 명이. 근데 마침 사모님이 뭐 서울인지 가버리고 이분이 이제 밥을 하고 나왔는데 솥을 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나중에 내 아내 오거든 이 솥 태웠단 말 절대로 하지 마. 그러더라. 나는 그걸 뒤집어 보면은 이거 그럴 것 같아요. 이웃집 아줌마들끼리 야 오늘 저 집 누구 엄마가 저 돈 잃어버린 그거 남편들한테 이야기 소문나면 큰일 난다 이거죠. 예, 네, 지금 그 입장인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양을 넘어가서 아예 돈 문제를 직접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아내가 남편이 벌어온 돈을 보관하다가 잃어버렸다. 그 집의 아내가 10개의 원화, 드라크마 10개, 하루 일당 원 드라크마 약 200불을 2000불, 10일 동안 번 돈을 보관하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집에서 남편이 벌어온 귀중한 돈을 관리하는 아내로서 자신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당연히 모든 수단을 다하여 부지런히 찾아야 했고 마침내 찾았다. 등불을 켜고 구석을 다봐야지 딱 컴컴하니까요. 이스라엘에 창문이 있다면 여러분 아 환한 유리창 유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고고학자가 발견한 게 슬릿 3인치로 이렇게 비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해 떨어지면 땡이에요. 대낮이라도 아니 컴컴해요. 그 등불을 계속 켜 있어야 돼요. 그게 집안 구조입니다. 그것도 바닥은 다 시꺼먼 거예요. 벽도 시꺼먼. 벽돌은 고급이에요. 거의 못해요. 화강으로 된 그 돌 잘라가지고 깔아놓은 것밖에 없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은화를 다시 찾고 기뻐하며 친구들이 당연히 이제 옆집 아줌마들이죠. 그죠? 하고 야 큰일 날 뻔했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내가 소방 맞을 뻔했네. 이렇게 된 거죠. 200불 날라갔으니 남편이 와서 난리가 날 텐데 이거 뭐 내 체면도 깎이고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불러서 자신이 잃어버린 은화를 다시 찾은 것을 함께 기뻐하자. 그러면 한 20불 뭐 사 먹었겠죠? 200불 잃었다가 20불 찾았으니까. 200불 찾았으니까 아까처럼 생각해 보자고요. 200불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20불 한턱 쏴도 괜찮아요. 이래서 잘 먹고 즐겼다. 아줌마들끼리.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청중들 중에 여자 제자들은 아주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 시절을 그 집안에 지냈던 남자들도 그 그림이 다 그려져요. 이제 크레센도가 점점 더 올라가서 이제 광포르테를 때리는 게 세 번째 스토리입니다. 5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마을에 인정받는 그런 유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나 그 사람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처지에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임플라이를 해주셨어요.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일도 하고 그 일을 디보트를 했어요. 자기를. 그런데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즐겨 섬기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아버지 돈을 더 관심이 많았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둘째 아들은 아예 깨놓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살아있을 때 내 몫을 주세요. 뭐 원서드나 원쿼터쯤 되겠죠. 예, 큰아들이 최소한 더블은 가져갈 거니까. 아예 살았을 때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금방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싼값에 팔았겠죠. 예,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모든 재산 다 써버렸다. 살아있는 이 두 아들을 모두를 결국 돈 때문에 아버지는 잃어버린 것 같다고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부자가 돈 때문에 지금 아들들을 다 잃었구나. 하나는 집안에 있으면서 돈을 더 좋아하는 큰 아들이고. 우리 기억나죠? 왜? 작은 아들이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래 하고 작은 아들에게 집문서를 줬나요? 아니죠. 큰 아들하고 둘에게 다 줬어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머리를 때리던 자, 너 이거 못된 놈아,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받아갔다고 해, 자기가 큰 아들도. 그러니 듣는 사람도 알아요. 야, 저 집은 큰 아들도 아버지를 속이고 코 밑에서 돈 챙기고, 작은 아들은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돈 챙기고, 참 저 아버지 아들 둘 다 이렇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야단 한마디 안고 뺨 한 대 안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으니 이거 대단한 아버지네. 이거 가능할까, 저런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두 아들 모두를 돈 때문에 결국 잃어버린, 그렇지만은 마음이 넓은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세 번째 이야기로 해줬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1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자산 중에 하나인, 그 포지션 중에 하나인 양을 집 밖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결국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과 함께 기뻐했다. 네, 포지션 중에 하나다. 집 밖에서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돈으로 양을 계산하던 것이 아니라 아예 돈 자체예요. 은하 자체를 이번엔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죠? 어느 가정집의 현명한 아내가 부지런히 노력하여 그 돈을 다시 찾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설명했다. 이건 아예 돈이라고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재물을. 돈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사람도 돈 이야기하면 다 기가 솔깃한 거예요. 지금 제가 주식 이야기하면 저보다 기가 솔깃할지 몰라요. 어떻게 재산 늘릴까 하면. 교회에서도 그 세미나 하면 사람도 많이 올 거예요. 그 전도의 수단으로 쓰겠다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타락한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하고 컴피링하는 거 돈이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하나님하고 컴피링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녀총각 건드리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안 믿는 제일 멋진 사람 딱 데리고 오면 끝나요. 그럼 그 처녀총각은 빠이빠이 하나님하고. 물론 믿는 사람한테 와서 그러지, 그 사람이 다 좋은데 신앙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해? 네가 벌써 마음을 그 남자한테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너 회개하게 기도를 해야지.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아, 그러면 어느 선교사님 부부도 보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안 믿는 청각을 위해서 기도해서 부부가 결혼해서 선교사가 됐는데요. 그 예외를 왜 너한테 적용해? 세 번째, 집안에서 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집 밖에서는 작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 모두를 집 안팎에서 잃어버린 자비로운 아버지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마침내 작은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고 온 가족과 고용인들과 함께 암 송아지를 잡아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던 중에 그 동생을 비난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장남을 밖에 나가서 설득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결과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안 해주셔요. 그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두 아들이 이야기의 메인 에그멘트로 등장을 했어요. 4번, 첫 번 두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라 음마가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비유를 하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잃었다가 되찾으셨다고 하였다. 하지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집 안팎에서 잃어버린 아들들이란 다름 아닌 하늘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다. 대표적인 게 지금 자기에게 챌린지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큰 아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작은 아들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마침내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되찾았다. 반면에 집안에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나버렸던 장남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남이 아버지 말을 듣고 들어가서 즐기자 들어갈래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결론을 이야기를 안 해줘요. 모릅니다. 자, 생각할 점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하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중요한 엘리멘트로 써서 청중들이 귀를 쫙 가져가셨어요? 돈하고 사람이에요. 돈 이야기를 하니까, 재산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에 집중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돈을 구태여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게 사람들 마음을 가장 사탄이 가지고 흔드는 무기니까. 하나님하고 컴피팅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사탄은 돈에 대해서 아예 이름까지 붙여내요. 매머니다. 돈의 신이다. 질문이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베이직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본 이 비유의 세 가지 이야기들의 기본 뜻은 우리가 지금 소화를 했죠.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 부분은 앞으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좀 더 특별히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밝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밝혀주신 만큼 저희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기를 원하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